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성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진리를 성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통해 세운 교회들 속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가운데 바울의 사역이 점점 더 조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을 먼저 이제 마케도니아 그 지역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잘못 알아서 마치 운명론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힘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며 지옥의 길로 가는 이 세상 흉내내지 않고 완전히 돌아선 빛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알지 못하는 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순종의 길이다라는 걸 생각했죠. 자, 바울 또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안 후에 자기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는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의 반이 그의 그 열정을 통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세원약 교회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꿈꾸던 그 세계 속으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뤄냈던 거죠. 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얼마 동안 에베소에 더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장 23절. 그때쯤이면 거의 뭐 이제 에베소 전도사에게 거의 3년 정도 돼갈 때쯤이었을 건데 이 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 아테미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었는데 이 에베소에 이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신전과 연관해서 이제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큰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공들 얘기도 나오고 또 영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아마도 공장식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무슨 공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할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미신을 통한 종교사업이 에베소 전 지역에서 대규모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통해서 이런 작은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이 영적 무지에서 각성하기 시작한 거죠. 바르게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믿고 있는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철학적 싸움을 하고 신학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너무도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그 진리의 가치를 말했던 거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냐라는 거였어요. 이건 세상에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의 덫이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거기에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거죠. 사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불교의 경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불상을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데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대상물이 되도록 하는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게 점안찍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눈을 그려놓는 그런 행사예요.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이 만든 이 조각상에 신성을 불어넣고 그때부터 생명력을 가진 불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여러 그 의뢰 절차를 좀 신비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사람이 만든 조각상을 넘어서 뭔가 신령한 존재가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인간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거짓으로 달래줄 속임수에 스스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섬기게 하는 종교, 미신에서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그것이 불상이든 제사상이든 뭐 성모 마리아 상이든 심지어 예수상까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게 하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어떤 이유로든 사탄이 자기 스스로 경배를 받기 위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 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가톨릭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두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마리아 상을 비롯해 여러 성인 동상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대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고 지극정성에 헌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섬기게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심지어 과학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그 첨단 컴퓨터 AI를 움직이는 그 첨단 전산실을 만들어 놓고도 또 최첨단의 그 이 차량들 아주 최고의 그냥 최고 과학의 어떤 그런 차량을 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돼지 머리 두고 거기에 절하고 고사라는 그런 짓들을 고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역할을 맡았던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고자 하다가 쫓겨난 게 그게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쫓겨난 후에도 항상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해요. 누구에게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절받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을 속이고 문화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제사상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오고 그럼 조상이 온다면 왜 못하겠어요? 절이 아니라 뭐라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볼 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그런 이런 문화에 속아서 결국은 어딘가 절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앞에 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대한 부분도 제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기독교에서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사탄이 어떻게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속이려고 했던 그게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신처럼 꾸며내서 결국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고자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상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정말 죽은 조상들이 살아와서 그 우리의 정성을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낙원이든 음부든 갇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뭐 효돈이 어쩌니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그 제사상에 앉아 절을 받는 걸 즐기는 게 사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상을 가지고 신성을 불어넣고 이미 죽어서 심판 앞에 있을 사람들이 절을 받으러 오는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변론을 해봐야 절대 잘못됐다라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왜 아닌지에 대해 복잡하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너가 가진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거?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죠.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끌어들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난 후에 그리고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 전에는 자기가 믿는 것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가르친 스승보다 더 과하게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역경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보는 기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오히려 더 싸움이 되죠. 감정적으로 더 곤두서고 서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뻔한 그런 상황이니 그래서 딱 하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명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냐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어리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와서 손으로 제작한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억지로 거짓된 것에서 그 협박하고 뭐 겁을 줘서 끌어내려고 그렇게 뭐 논리와 철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상식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자기들끼리 속이기로 한 건데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설득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겁을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진실을 선포했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분명하다는 걸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전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힘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이 있는 거는 우리의 논리나 우리가 선포한 진실이 힘이 있어서라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닮은 인간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죄, 욕심에 가리워져서 자기의 양심 깊은 곳에서 외치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사탄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욕심, 그 고집을 따라가는 생각을 옳다 하면서 세상 교육과 친구와 사회와 문화 등을 통해서 끝없이 속이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결코 그 속임수에서 스스로 돌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 한쪽에서만 듣다 보면 다른 정상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극우가 되든 극좌가 되든.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바른 길에 서게 하는 이 진리는 계속 선포돼야 하고 저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심어놓으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스스로 진리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도전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 임재요, 성령 강림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 심겨졌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전하고 호소하심으로 그 듣는 사람들 스스로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한 주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셀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 그 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뒤덮인 그런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누고 살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그런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그런 백성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기 위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그런 전도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외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웅장한 자연을 봐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저들의 양심 안에서도 자기를 창조한 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외치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살고자 하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 곳곳에서 친구와 동료들을 이용해서 거짓된 진실을 자꾸 반복해서 말함으로 도저히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 사회와 친구와 문화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소수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죄악을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사회가, 온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교수든 정치가든 의사든 사업가든 심지어 교회 안의 목사들, 일부 목사들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탄의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그런 거짓에도 스스로 설득당해서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길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 하나님의 진실한 뜻만을 선포해야 되고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참된 진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외치고 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자신의 삶의 더 곳곳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들으며 귀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를 더 많이 외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에 세상의 말, 친구의 말, 사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소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욕심의 근거를 둔 거짓을 찾으며 사탄의 말에 중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심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늘 외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이 부르심의 삶이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귀한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